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 역량을 조정, 강화해야 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의 핵 관련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과 몇 달 동안 우리는 러시아 측의 위험한 핵 관련 수사와 더 많은 핵 훈련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1일 자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벨라루스군과 핵 운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 안전보장 장치이자 평화유지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핵무기에 계속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네덜란드는 지난해 6월 자국 F-35 라이트닝 전투기에 핵 탑재가 준비됐다고 처음으로 선언했으며 미국도 유럽 내 자국 핵무기들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응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조력한 혐의로 러시아와 해외 기관들과 개인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와 함께 러시아는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 내 개인과 기관 300여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전시경제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높이고 제재 회피 경로를 제거하며 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번 제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제3국으로부터의 중요한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포함해 국제 물자와 장비에 대해 러시아에게 남겨진 제공 경로들을 타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의 주식, 고정수입, 외환 등 최대 공공시장을 운영하는 모스크바 거래소를 포함해 러시아 금융기반 핵심 부문도 포함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거래소는 미국 정부의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로 주요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와 유로화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도 이날 반도체를 러시아로 이전시킨 혐의를 받는 홍콩 내 명목 회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조치를 통해 반도체를 포함해 러시아에 수출하는 1억 달러에 가까운 우선순위 품목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회수된 러시아군 드론, 무전기, 미사일, 장갑 차량 등의 장비에서 미국산 반도체와 기타 기술들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주장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오늘 뉴질랜드를 방문해 무역과 기후변화 등에 관한 상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날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수출액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뉴질랜드의 노력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로 다른 국가적 현실과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차이가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균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도 중국과 뉴질랜드는 다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으며 우리와 오랜 관계가 그렇듯 우리가 중국과의 의견차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점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 총리와 양국 간 중요한 경제관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는 약 380억 뉴질랜드 달러, 미화로 약 23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호 교역에 관한 것으로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뉴질랜드인들의 중국 무비자 여행을 연장하고 뉴질랜드는 자국 내 중국 공자 학원을 통한 중국어와 문화 교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리 총리는 밝혔습니다. 한편 리 총리는 15일 오주회에 이어 18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정을 요구한 휴전안의 내용에는 중요한 변경은 없었다고 하마스 고위 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 인사는 오늘 로이터통신에 하마스 지도부에 따르면 반대할 만한 중대한 수정사항은 없었다면서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에 최근 보냈던 수정안은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개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미사일 요격기지 건설은 불필요하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요격기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ation.
또 북한 정부가 자행한 납치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억압과 전체주의 등이 우리 모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북한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종교적 신념 및 관습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개인을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악순환을 부추기는 이사국들이 있다면서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활동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거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이 더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국제 안보를 약화시켰다면서 오늘 이 회의를 막으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은 북한을 지원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며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복지보다 무기를 선택하는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만행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평화와 안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와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as members of this council, as human beings, to speak out against a regime that chooses weapons.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중국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났지만 COI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를 간신히 넘기며 가장 저개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주민들의 생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핵무기 개발, 사이버 해커 양성, 지배층 엘리트를 위한 사치품 구매에 몰두하며 물적, 인적 자원을 계속 낭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1년간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투입한 총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의 1년치 식량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 침해로 굴러가는 쌍두마차와 같다면서 인권 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like a two-headed chariot driven by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f human rights violations stop,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계속 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종종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강제 노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워드 대사는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을 탈출한 후 안전과 인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cannot separat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the threat DPRK pos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납치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13살 소녀를 포함한 일본 시민들이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납치 행위는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납치 피해자는 거의 반세기 동안 갇혀 지내왔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에 이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의 시급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모든 납북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rgency of this situation is undeniable. I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ite in concerted effort to secure.
또 북한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며 모든 관련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경수앙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기엔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대결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has always maintained that the security is not the proper place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and it should not intervene in countries.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모잠비크는 기권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는 인권에 대해 논의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 세계가 안보리가 복잡한 국제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안보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안보리는 근거 없고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사안을 논의하는데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owever, pursuant to the mandate of the Council, and the Council does not have a mandate for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선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들어 북한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졌으며 식량 부족으로 사회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CYI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다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적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를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부과한 고립의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서 다시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교류하며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 협력을 포용하며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andscape of misery, depression, fear, hunger and hopelessness in the DPRK is profoundly alarming.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명백히 악화됐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가장 신속한 책임 규명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계속되는 긴장과 불체벌 상태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should discuss what the most expedient accountability meas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DPRK could be.
이날 회의에는 탈북민인 김금혁 씨가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도 강압과 통제만을 통한 통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e need to show Kim Jong-un that the ruthless repression of North Korean people and focusing on nuclear weapons is no longer the way to maintain his leadership.
김 씨는 이어 한국말로 북한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평양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 3대가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지만 중국 베이징 유학 중 외부 세계를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다는 김 씨는 발언 중 감정에 북받쳐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김 씨의 발언 후 김 씨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증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잔혹함을 전 세계가 알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미국은 다른 많은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감사하고 있다면서 당신의 이타심과 용기, 신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2일 개최한 북한 인권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해 주목을 받은 탈북 청년이 BOA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안보리에서 탈북 청년들이 발언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탈북 청년 김금혁 씨는 유엔 무대에서 탈북민들이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회의 참석 뒤 가진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함께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희망을 준 고무적인 회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북한 현지 사람들한테는 저는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너무나 엄청나게 그런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안보리 같은 곳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을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이 안보리 회의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큰 고무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양의 엘리트 가정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유학 중이던 지난 2012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 씨는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후 한국에서 방송인과 정당인,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탈북민을 대표해 유엔 안보리의 쟁쟁한 이사국 대사들과 고위급 외교관들 사이에서 10여 분간 영어로 연설하면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 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청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한국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want to send a message to the youth of North Korea in our language.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해는 뜹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청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선 안팎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북한 청년들에게 함께 싸워줄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밖에서 북한의 밖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자유와 또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력이 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응을 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세대가 현재 북한의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청년들에게 북한의 자유를 위해 외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탈북민이 발언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청년 이서연 씨와 조셉 김 부시 연구소 연구원이 지난해 3월 비공식 회의에서 발언했고 같은 해 8월에 6년 만에 개최된 공식 회의에선 한국의 탈북 청년 김일혁 씨가 참석해 발언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창한 용어를 구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고 이서연 씨는 특히 중국 외교관들 앞에서 중국어로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금혁 씨는 안보리의 북한인권회의에서 탈북 청년들이 발언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운동의 또 다른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운동의 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북한 넘어오신 일제 탈북민들은 조금 더 뭐 우리가 흔히 그 몸대 몸으로 혹은 뭐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좀 북한과 직접 맞부딪히는 그런 인권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풍선도 날리고 또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제 뭔가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탈북민 인권운동은 이제는 새로운 단계, 즉 어떤 한국 내에서의 어떤 지지가 붙는 단계를 떠나서 유엔에서 또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글로벌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정말 탈북민 청년들은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 정치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각자의 해안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했던 김일혁 씨는 10일 VOA에 국제사회가 탈북민을 국제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과 위로인데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해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또 자기 자신도 작년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그곳이 열리는 그날까지 힘내서 버티자고 마음의 응원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런 공감과 위로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혁 씨는 그러면서 탈북민이 계속 유엔 안보리에 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잠재적으로 다른 도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전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won't comment about reports about a possible visit. There hasn't been one in a long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경화나 에너지, 핵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등을 제공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relationship is something that we follow carefully and are concerned by.
캠벨 부장관은 그러면서 전반적인 북러 관계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 방문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답방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잠재적으로 다른 도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늘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igilant about potential steps that go beyond simply sending trash.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함께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여러 가지 잠재적인 도발에 대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며 이런 일련의 노력에 있어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정책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앞서 지난 4월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간 단계를 잇따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일부 보도가 문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지난 몇 년간 전혀 소통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들어가거나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미국의 정책은 이전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300명 이상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 러시아와의 금융거래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에서 13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예고했던 대러시아 제재를 12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G7 정상들이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회담을 준비하면서 약속한 바에 따라 오늘 국무부와 재무부는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한 혐의로 3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러시아에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여러 부문에 걸쳐 100개 이상의 대상에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러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와 금속, 광업 생산 및 수출 능력 개발, 제재 회피 및 우회, 러시아의 전쟁 노력 지원에 필요한 물자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송과 재교육, 추방의 책임이 있는 악의적 행위자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공급되는 중국의 수출 규모와 폭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무부가 러시아의 방위 생산 주기에 주요 공백을 메우는 광범위한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무부는 중국 내 기관을 포함해 러시아 안팎에 200여 개 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에 대한 금지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무부도 러시아의 군사 및 방위 부문을 지원하는 단체의 명단을 추가해 거래 제한 기업 목록을 확대하고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러시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대러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및 단체와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무부는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지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행정명령 14024호에 따라 제재에 의해 거래가 차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대는 외국 금융기관이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차단된 개인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 또는 조장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외국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 제재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announced sweeping new measures to intensify the pressure on Russia.
특히 재무부는 외국은행이 지정된 러시아 은행을 포함해 러시아 제재에 따라 차단된 모든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다루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높이고 회피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외국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ltogether, these actions heighten the risk for financial institutions dealing with Russia's war economy, close down avenues for evasion, while diminishing Russia's ability to benefit from access.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제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G7을 비롯한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와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과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최근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상황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엔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 충돌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물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북한 등 적국의 셈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민롬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11일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인도태평양 역량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분쟁 물류 환경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준비태세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쟁 물류 환경이란 적국이 다른 장소로 이동 중인 물류 작전과 시설 및 활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대를 이동시키지 못하거나 장비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혹은 탄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등이 물류 위협에 해당합니다. 국방부가 미군의 이런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전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분쟁 물류 환경에서 미국의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맹국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가 첫 번째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현행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분쟁 물류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런 동맹 그룹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예비 부품을 지원받으면 미국은 분쟁 발생 시 장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어떤 물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제842조항은 미국이 분쟁물류 환경에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사전 배치하거나 비축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등 일부 동맹국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는 또 국방부가 모든 군부서의 분쟁물류 역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수리 프로그램을 해외 항구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의 역내 군사력이 지적됐습니다.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롬니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성명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야망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지구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지금 공급망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미국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 분쟁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위 소속의 켈리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군사 공급망을 탄력 있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취약성을 해결하고 분쟁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군대를 더 잘 지원하고 역내 동맹국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한편 미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북한 등 적국의 셈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 정보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회기연도 정보수권 법안을 지난 3일 가결에 본회의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패배가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의 추가 공세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정보수권 법안은 국가 안보 도구와 법적 권한, 정보 커뮤니티 인력을 크게 개선하고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쿠바,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물론 테러 조직 등 가장 시급한 위협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수권 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 및 예산을 승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올해 대중 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과 북중 북러 관계 등 북한의 쌀 수입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올해 대중 쌀 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약 1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효웨이가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단잎종 쌀 약 261만 7천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의 쌀 수입액은 장잎종과 단잎종을 합쳐 약 3,987만 달러였습니다. 또 양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북한이 올해 들여온 쌀은 5,225톤으로 약 8만 8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약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 북한의 대중 쌀 수입은 주로 하반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쌀 수입액은 1,098만 달러로 올해 첫 4개월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마지막 3개월의 쌀 수입액이 2,754만 달러인 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2023년 하반기의 쌀 수입액은 전년도 동기간보다 무려 1,000만 달러가 적습니다. 북한의 쌀 수입이 지난해 말부터 둔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수입한 쌀에 장잎종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장잎종 쌀 수입 기록을 남겼습니다. 장잎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잎종 쌀은 찰기가 없고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단잎종 쌀보다 저렴한 장잎종 쌀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또 VOA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장잎종 쌀 지원을 요청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 당시 북한 외교관은 지나친 홍수로 인한 식량 부족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량을 크게 줄인 것은 물론 장립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보통 북한이 굶주린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대중 쌀 수입량으로 볼 때 지금은 그들이 굶주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usually think North Korea is starving. I'm pretty sure they're not starving right now. You know, they're doing okay.
그러면서 식량 공급 부분에 있어 그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북한의 작년 작황이 꽤 괜찮았거나 최소한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다른 대체 식품의 증가로 쌀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변화에도 주목했습니다.
North Korea certainly rice is a very highly valued item, but they are sort of gradually getting more other kind of food products.
이어 북한에서는 분명 쌀이 매우 중요한 품목이지만 닭고기, 돼지고기, 야채 등 다른 종류의 식료품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예전에는 쌀과 옥수수에 대한 의존도만이 너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제품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쌀과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은 12일 BOA에 북한 양곡 공급소의 상황 등으로 볼 때 북한의 곡물이 부족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쌀 수입 감소의 배경으로 북중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쌀을 그래야 할 적에는 북중 간 정치적인 문제,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적에는 중국 당국이 쉽게 무조건 그냥 돈을 준다고 곡식을 팔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중앙에서 공급을 한참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만일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북한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거래라든지 다른 바타거래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체 외교적인 문제도 약간 영향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러 관계가 북한의 대중 쌀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밀가루 갖다가 많이 북한에다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쌀에 대한 수요는 그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소요는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하거든요.
북한이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밀가루 등 곡물을 러시아로부터 다량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NK뉴스는 러시아 세관당국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올해 최소 1200톤의 밀가루와 1000톤의 옥수수가 수출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 섬답간 환적을 하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100m 길이의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선박과 밀착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서해 석도 북부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두 대의 선박이 보입니다. 10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선박은 길이가 각각 100m와 45m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공개한 북한의 불법 환적 모습과 일치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BOA는 올해 초까지 이 일대에서 여러 건의 환적 의심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근엔 길이 50m 미만의 선박이 선체를 맞댈 뿐 대형 선박의 환적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날 다시 100m 선박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환적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과 금수품을 해외 항구에서 하역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은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HCHR의 레이즈 트러설 대변인은 이날 회의의 논평 요청에 북한 정부는 아동의 교육, 건강, 휴식, 여가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아동노동 등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 따른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러설 대변인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 밝힌 북한의 아동노동 실태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서울 사무소의 보고서 기록은 지속적인 아동노동 관행이 국가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강제노동의 일부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아동은 학교와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같은 청소년 조직들을 통한 강제노동 동원에 취약하다며 이들은 종종 건설 현장과 광산 등의 돌격대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광범위한 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착취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유엔인권기구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2조는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선 안 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운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하지만 지난 2017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차 심의를 받으면서 교과 과정의 생산노동 외 아동노동은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북한 어린이에게 무급노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북한 어린이들은 정기적으로 농사일, 돌깨기, 고철수집, 토끼 키우기 등의 노동을 강요받는다면서 북한 정부의 아동 착취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갈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아동을 착취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배정된 시간을 뺏는 대신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도 12일 VOA에 한국에 정착한 수십 명을 면담한 결과 북한의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국가가 부과한 농사, 도로 보수, 그리고 건설 작업과 같은 중노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또 소학교 학생들도 학교 시설 보수, 환경 정비와 같은 노동에 강제돼 왔으며 학생들은 적절한 휴식과 식사는커녕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휴식과 놀 권리, 32조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도 앞서 11일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법, 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16살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형법을 통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의 아동노동력 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정권이 주도적으로 자행한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이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이를 준수하고 개선토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는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논평을 요청했지만 ILO 대변인은 12일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동노동은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빈곤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아동 10명 중 1명꼴인 1억 6천만 명이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 정책 등을 통해 아동노동을 종식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 날을 맞아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아동이 위험한 노동이나 범죄적인 착취에 노출돼선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을 근절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세계 미국 대사관은 취약의 아동노동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와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다른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약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려면 성인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 세계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중견 정부 관리들이 미국에서 신흥 기술 정책에 대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지난 10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출범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대변인은 12일 VOA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이 발표한 것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중견 정부 전문가 30명이 신흥 기술에 초점을 맞춘 3주간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사이버 보안, 우주기술 등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2주는 워싱턴 DC에서 기술과학, 거버넌스,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기업 방문을 통해 보다 상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측은 지난 4월 낸 보도자료에서 신흥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시급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지도력을 길러주고 국제기술 동향과 정책결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대학원의 전문가들과 정책, 기술 분야 저명한 인사들이 이끄는 강의와 공동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11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우리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미한일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 출범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이 미래를 만들어갈 3국의 기술 리더를 함께 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뒤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인적협력 확대 계획 중 하나로 미한일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수 프로그램이 차세대 지도자들이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미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정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제1회 남중 동아시아 지역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12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약 14개국이 참가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과 관련 에너지 전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앤 간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와 한국외교부 권기환 글로벌 다자외교 조정관이 참석해 책임 있고 안전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범아시아 지역 회의는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중요한 청정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기후 위기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와 절차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양 정상은 재원 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소형 모듈 원자로가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기와 수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를 비롯해 주요 설비를 일체화한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에서 70여 종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0년 6월 13일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집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1980년대 들어와서 남북한 간의 실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몇 차례 제의된 적은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 견지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9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도 남북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한반도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이 문제의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하게 됩니다. 남한 정부가 이 제의를 즉각 수락함으로써 곧바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됐으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그러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과 특사 교환을 촉구합니다.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1차 특사 접촉이 이뤄졌으며 3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접촉에 이어 4월 8일 3차 접촉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가 채택되고 4월 10일 서울과 평양에서 그 합의서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비행기가 평양에 도착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위대한 정복자로 불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제왕 중의 제왕이었습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는 어렸을 적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과 정치, 과학, 문학 등을 배웁니다. 이후 필리포스가 암살당하자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더스 강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나 건설합니다. 동서양에 걸쳐 세워진 이 대제국을 통해 서양의 그리스 문명과 동양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